여러분, 이 비유를 지금 저와 함께 읽으셨는데요. 이 비유를 읽으시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느낌이나 반응이 있으신지요? 뭐꼭이 자리에서 손 들고 발표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을 때 조금 질문하면서 읽으면 더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봤을 때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 뭐 그냥 주인이 하고 싶은 거 했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 이게 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가 깔려 있어요. 한편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것을 소위 율법적인 사고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You get what you deserve. 그러니까 당신이 한 만큼, 당신이 deserve 하는 만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복음적 사고는 이제 그것을 좀 뒤집어 놓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이슈는 내가 전혀 deserve 하지 않는데,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적인 논리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심각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20장 1절에 천국은 그랬습니다. 천국은 뭐저 멀리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실 낙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으로 구체적으로 시작되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현실이 퍼져나가는, 누룩같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현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국률이 지배하는 나라이고요. 참 힘겹고 굉장히 괴로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수많은 왕국들이, 나라들이 서로 격투하면서, 전쟁하면서, 땅따먹기 하면서 결국 자기의 이권을 얻기 위하여 싸우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고달픔 속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을 뒤덮는 그날에, 정말 우리의 유일한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현실 속에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는 거죠. 현세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부딪힘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현세와 부딪힘이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뭔가 포인트를 말씀하시는데, 이 포인트 속에는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토리는 뭐 이미 다 아시니까 제가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 여기에 이제 시제가 나오기 때문에 혹시라도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면, 일일 노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루 일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사람이 없을 줄 알지만 2000년이 지난 이후 그것도 미국 땅에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도요, 컨트랙터 일하시는 분들이 일일 노동자들을 아침 일찍 일정한 장소에 가서 픽업해서 그분들을 하루 사용하고 하루 임금을 주고 보내죠. 제가 이런 분들이 모여 있는 것을, 필라델피아는 어느 지역에 있다는 얘기만 듣고 실제로 본 적은 없어요. 아침 일찍 가면 거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LA에서 있을 때는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어서, 아, 이런 거구나. 그래서 보통 이제 소위 이제 주인들, 또 일을 시킬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보기에 좀 탐탁한 사람들을 자기가 가져온 트럭에 싣고 이제 가서 일을 시키고 하루에 임금을 주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 유대 땅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어떤 재산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는 당시에 많이 있었던 어떤 가정 안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는 이제 가정의 종으로, 동족일 때는 사실 노예처럼은 하지 않고 이제 직원처럼, 그러나 이제 물론 종이라는 건 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정 안에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정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정규직과는 전혀 상관없이 정말 비정규직,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포도원의 주인이 나가서 이 사람들을 포도원에 데려다 일을 시키려고 합니다. 좀 이상한 거는, 그날 포도원 주인이면 몇 명이 필요하고 몇 명이 어떻게 일을 하면 하루에 일이 끝나겠다 뭔가를 알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일을 시키면 되는데 뭔지 몰라도 이 비유의 목적 자체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인은 그냥 일을 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뭔가 다른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냥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들어가라, 포도원에 집어넣는 일을 주인이 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은 아침 6시입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이 지난 이후니까 아침 9시, 그리고 또 3시간이 지난 낮 12시, 그리고 또 3시간이 지난 오후 3시. 여러분, 12시간을 일을 하는 게 그들의 하루 노동 시간이군요. 예, 우리의 웬만한 노동보다는 그게 좀긴것 같은데, 그러나 뭐 우리도 소 비즈니스 하는 분들 12시간 노동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힘들었겠습니까만은 어쨌든 이 12시간 노동을 위해서 아침 6시부터 해질 때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주인께서 계속해서 나가서 시장에서 일을 찾지 못해서 여기 뭐 놀고 있다 하는데 이게 논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자, 그다음에 진짜 펀치라인은 뭐죠? 오후 5시. 5시에 데리고 들어간 사람은 1시간 일을 할까 말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서 일할 준비하다가 일 끝나고 돌아온 사람. 첫 번째 아침 6시에 만난 사람들에게 주인이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오늘 네가 하루 임금으로 원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 하나의 데나리온은 fair wage입니다. 공정 임금이에요. 예, 그 당시에 장정이 하루 일해서 벌을 수 있는 액수가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행복한 약속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을 하게 됐으니 우리 가족이 내일은 먹을 것이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하루 일해서 그 다음날 먹고 또 자기가 하루 일하면 그 다음날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9시에 만난 사람들에게 가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 상당하다는 말은 공의롭다라는 의미죠. 내가 너에게 공의로운 웨이지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fair 웨이지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 말이 했다고 여기 딱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건 일종의 대표적인 말이니까 앞서 처음 들어온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내가 너에게 공정한 사례를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여기에 어떤 공정성이 있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보는 공정성. 자, 이제 오후 6시가 됐습니다. 일한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는데 이것도 주인의 마음을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한편으로 보면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면 아침에 제일 일찍 온 사람부터 돈을 지불하면 됩니다. 그래서 새벽 6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고 보내면 그 사람들은 받은 거니까 그냥 기쁘게 갔겠죠. 나중에 온 사람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갔겠습니까만은 주인이 거꾸로 한 거예요. 제일 늦게 온 사람을 제일 먼저 이 임금을 지불합니다.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한 시간 겨우 채울까 말까 일을 한 사람에게 12시간 한 사람이 받을 만한 웨이지를 준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너무너무 놀랬겠죠. 단순히 놀랬을까요? 너무 고마웠겠죠. 왜? 자기가 11시간 동안 기다렸거든요. 장에서 기다렸어요. 그 11시간은 그냥 논 시간이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타들어간 시간이었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일 우리 가족이 먹을 것이 없어지겠구나. 내가 우리 가족에게 필요한,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할 능력도 없는 아버지구나. 이러면서 타들어가는 심정을 11시간 참다가 마지막 1시간 일할 기회를 얻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가 손에 쥐고 기대할 만한 그 금액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상당하게 주겠다. 이 말은 정당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럼 한 10분의 1, 12분의 1, 내가 10분의 1 데나리온이라도 가져갈 수 있을까라고 마음 아파하고 마음 졸이고 있는 이 사람에게 풀 웨이지를 준 거예요. 그것을 손에 받고 이 사람이 어떻겠어요? 누가 떠올랐겠어요? 그 머릿속에 자기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겠죠.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돈을 받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 저 사람 끝내 참다가 마지막 아침 새벽 6시부터 온 사람이 참지 못했어요. 자기 손에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주인에게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12절에 써 있어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우리를 동일하게 만들었다. 어떻게 저 사람들과 우리가 동일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이퀄 시킬 수 있느냐? 우리는 11시간이나 더 일을 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받을 수 있느냐라고 컴플레인을 하니까 주인은 뭐라고 얘기하죠? 주인은 자기가 공정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아, 이보세요. 내가 당신에게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여기에 한 데나리온이 있으니 이거 가져가세요. 제가 약속한 임금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덧붙여 얘기하죠. 당신이 내가 당신 이후에 온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으로 인하여 당신이 나에게 화를 냅니까?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포인트입니까, 여러분? 이걸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야,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석연치 않다라는 느낌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죠. 여기에 주인이 fair합니까? fair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자,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문헌처럼 기록이 돼 있어요.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이것이 이 비유의 포인트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아냐면은 19장 30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유의 핵심은 나중된 자인데 먼저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일단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핵심적으로 먼저 말씀을 좀 찔러볼게요. 자, 이 말의 의미가 뭔가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었고요.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펄럭이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내 두 아들이 있는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그들을 참 사랑하죠. 보통 예수님께서 세 명을 좀 엑스트라로 끌고 다닐 때 보면 꼭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따라다녀요. 좀 특별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뭔지 몰라도. 그러니까 하는 말이 주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의 왕으로 임하실 때 내 아들 하나를 당신의 오른편에 또 다른 하나를 당신의 왼편에 가장 높은 자리에 앉혀주십시오. 이 말을 마음으로 느낌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아마 여러분은 부모가 아닐 거예요. 특별히 어머니가 되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좀 이해를 하겠죠. 맞습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좀 높은 자리에 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뭐 일반적으로 우리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부모 생각이고 또 이렇게 뭐 적지 않은 횟수로 우리 부모님들이 가끔 뭐 저를 포함해서일 거예요. 뭐 이렇게 아이들 얘기하는 거 보면 조금 자랑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아주 잘 됐다. 아들이 뭐 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마 그렇게 장한 자녀들로서 부모들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시원치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답은 자기가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먼저 언급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구하는 것은 세상의 주관자들이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부리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자기의 자랑이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는 자들에게는 생각이 달라야 합니다. 당신들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면 먼저 가장 마지막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이 만약에 다스리는 자가 되려고 한다면 당신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야 그래야 결국은 사람들을 블레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었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에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인자가 온 것, 자기 자신이 온 것은 분명히 나는 으뜸이지만 분명히 나는 먼저 된 자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먼저 된 자입니까? 모든 만물보다 먼저 태어나신 사실은 태어났다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고 창조되지 않으신 그분께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 예,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끝머리로 내려가신 그 사건이 뭐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일.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된다는 이 표현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그리스도십니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이 논리, 천국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현실에 이 공정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가장 앞선 자, 가장 으뜸된 자, 가장 먼저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낮아졌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너희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나중이 됨으로써 저와 여러분 같은 영적으로 우리의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가장 마지막 된 저희들이 가장 나중 된 저희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먼저 된 자가 되었다. 앞서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도 들었지만 세례 요한이 여자에게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그보다 크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게 뭔가 좀 이해될 수 없는 것 같은 이러한 말씀 속에 결국은 복음의 현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 힌트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은 마음의 감동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 사랑받을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기에는 너무나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들, 복음 안에 깨달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더 깨닫게 되잖아요. 바울사도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생각해 볼 때 사랑받을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어여쁜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도 네가 더 귀하다. 내가 너라고 하는 한 진주를 얻기 위하여 나의 모든 재산을 팔았다라고 말씀하시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직도 우리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이 비유는 던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나는 실패자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지 또는 반면 그냥 단순히 세상 속에서 내가 나름 남들보다는 우위를 차지했다는 이유로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대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교만한 정말 교만질하지 않고 뭔가 우리의 정확한 자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깨닫고 그것으로 인하여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정말 그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과연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얼마만큼의 감사와 감격과 얼마만큼의 진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이웃 앞에 서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비춰보도록 요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그러면 뭐를 좀 깨달아야 될 것인가? 뭐 복잡하지 않아요. 아마 이 포인트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아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주재가 되시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끝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신다. 끝자리에 있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좀 내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해당되지 않나 봐. 이건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한편은 필요한 생각이기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문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 문화를 알고 그 문화 속에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전혀 배우고 있지 못하는, 전혀 그 문화 속에 동조하지 못하는, 여전히 세상적인 계산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사랑하는 할비 컨 교수님, 앞서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이분이 남겼던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Jesus loves the left out and leftovers. 예수님은 이 사회 안에서 left out, 즉 소외된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 뭔가 중심부로 들어오기에는 자격이 부족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또 사회의 뒷전에 남겨져 있는 left over, 참 재밌는 말을 썼죠. 어떻게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더 이상 left over, 별 의미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신다. 여러분 정말 끝자락입니다. 오후 5시 유대인의 시간으로 11시에 아직도 서성거리며 일을 찾지 못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하셨던 주님. 그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자가 없나이다. 너희도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도 상당히 주리라. 이 주님의 마음을 과연 우리가 이해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체적으로 한국 분들 또 한국 이민자들은 뭐 하드워킹이라고 하는 그런 코드를 다 갖고 있죠. 여러분 자녀들도 얼마나 많이 푸시하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위해서 참 많이 애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이렇게 레주메이를 뭐 머릿속에 상상만 하는 거지만 가끔 생각해 보면 제가 절대로 세상적으로 따지면 접근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계신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엊그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네. 근데 이런 딜레마가 생겼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경우에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보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좀 뭔가 게으른가 보다. 저들은 자기 개발에 실패한 사람들이겠지.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 발전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 자기 책임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노력하면 되는데, 애쓰면 되는데, 뭔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어? 나처럼 하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 중에 근데 이런 질문은 던져봐야 돼요. 무슨 질문인가 하면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출발선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20세기에 좀 독특한 경험을 했어요. 한국 전쟁을 통해서 온 땅이 위아래로 세 번이나 갈렸습니다. 뭐 전쟁이 그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요. 사회학자들이 얘기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이라고 하는 곳은 그러므로 과거의 모든 계급 제도라든지 심지어는 고향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탈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어느 선에서부터인가 자기가 열심히 수고를 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와 있었다. 아마 그게 전쟁 이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그 중에 이민 역사가 쓰여진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뭐 노력하니까 되더라. 아메리칸 드림 멋있어. 미국에서 애쓰고 수고하면 다 되는 거야. 근데 과연 그와 같은 생각을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사람마다 출발선이 다르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고요. 기능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장애우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는 뭔가 노력을 해도 똑같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처럼 막 이렇게 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안 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노력한 대로 되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근데 저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크게 노력하지 않은데도 되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목숨 걸고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엄청 먼저 된 사람일 거예요. 네. 솔직히 저도 제자리에 있는 제 위치를 봤을 때 제가 뭐 엄청나게 남들보다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또 물론 저보다 뭐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뭐 저 사람들이 특별히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된 거라는 생각도 안 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제가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이해가 되실까? 제가 1986년도부터 전도사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꽤 오래 했네요. 그 전도사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청소년 그 지도하는 그런 전도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청소년 지도할 때 청소년들 지도하면 재밌어요. 물론 굉장히 고달프고 어렵지만 뭐 굉장히 드라마가 많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재밌게 보냈던 시절이 이제 여러 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소년 집회도 많이 인도하러 다녔는데요.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러 가다 보면은 이제 별의별 시츄에이션을 다 만납니다. 제가 자라났던 분위기도 그렇고 제가 사역하고 있던 청소년들도 그런 분위기였어요. 무슨 분위기인가 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된다. 아메리칸 드림 얘기 많이 하고.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가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Boys be ambitious. 예, 소년들이여 야망을 품어라. 성경 어느 구절에 나오는 건지 잘 몰랐지만 하여튼 성경에 있는 얘기로 알고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에는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근데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고 그런 건 많이 들었잖아요. 그건 어디 나와요. 나오긴 나와 성경에.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막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얼바인이라고 하는 곳에 캘리포니아에 큰 교회인데 청소년 집회를 하러 갔어요. 벌써 옛날 얘기인데 얼바인 그러면 그때는 정말 선택받은 사람만 사는 아주 살기 좋은 동네였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모였어요. 아이들이 뭐 수백 명 모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뭐 강당이 꽉 채워졌어요. 그날 이제 제가 한 3일 설교를 하는데 둘째 날인지 첫째 날인지 기억이 나지 않네요. 설교를 하러 올라가기 바로 전에 이제 소위 간증한다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보니까 정말 이쁘게 생긴 백인 청년들이 왔어요. 하나같이 다 이뻐. 머리는 오렌지 색깔로 물들이고. 근데 이렇게 옷을 입고 온 거 보니까 좀 예사롭지가 않아요. 애들 뭐하는 애들이야? 봤더니 얘네들 나오는데 막 록뮤직이 나오면서 갑자기 스크린이 막 점핑하기 시작합니다. 서핑하는 게 막 나와요. 서핑하는 게. 여러분 서핑 알죠? 캘리포니아니까 서핑하는 게 막 나와요. 얘네들이 뭐냐면은 프로페셔널 서퍼들이었어. 그러니까 이거 해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쭉 나와서 결국 이제 그날의 간증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원하면 예수님 믿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서핑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날 간증에 아이들이 눈이 이만해졌어. 도대체 이게 뭐지? 잔인하게도 그분들이 쑥 내려간 다음에 음악은 꺼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나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갔는데 한심해요. 예? 예? 전혀 운동신경이라는 없을 것 같은 아담하게 생긴 한 젊은 전도사가 이렇게 넥타이 메고, 쟤네들은 다 수영복 입고 왔는데 저는 넥타이 메고 앞에 서가지고 이제 뭘 하란 얘기야, 그 다음에. 제가 요즘 같으면 좀 성격이 좋아져가지고 그냥 지나갔을 텐데 그때는 성격이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있는 그 설퍼들한테 쳐다보면서 질문했어요. 뭔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답이 없더라고.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고 너무 좀 상반적인 얘기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야, 너희들 생각에 내가 노력하면 마이클 졸든이 될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지금 사실 좋은 질문은 아니었죠. 그 상황에서 그냥 싸해졌어요, 분위기가. 청소년들이 농구 좋아하죠. 우리 아이들도 농구 좋아했습니다. 마이클 졸든 좋죠. 여러분, 뭐 요새 사람들은 마이클 졸든 모르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이제 마이클 졸든, 우리 때는 마이클 졸든이 최고였어요. 마이클 졸든 흉내내다가 다리 부러져. 그때는 사람들 농구할 때마다 혓바닥 내놓고 농구하고. 마이클 졸든 흉내낸다고. 나도 마이클 졸든이 될수 있을 것 같냐? 그랬더니 그냥 이들이 갑자기 얼어버리더라고요. 자, 제 포인트가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희 아들들도요, 다 운동했습니다. 어린 시절 자라면서 처음에는 베이스볼 하다가 축구도 하다가, 그 다음에 다 농구로 가더군요. 9학년 때, 10학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11학년부터 되니까 농구 시합을 한다고 해서 이제 가서 보면, 어느 순간부터 애처롭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일단은 좀 자라야 되는데, 많이 자라지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가 져야 될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저한테 다가옵니다. 11학년, 12학년 지나면서 결국 뭐 그냥 농구 좀 하고, 애들이 굉장히 운동신경도 있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했어요. 좋아했어요. 뭐 운동한다 그러면 그냥 농구공 들고 가서 그냥 항상 그것만 하고 싶어 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라고 인식하고 자기 길을 찾아가는 거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만약에 오늘날 이 사회가 가는 길이 농구하는 길이라면, 농구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라면, 그 옵션이 다른 옵션이 없는 현실이라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감사한 거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한 게임입니까? 우리는 뭐 대체적으로 우리 1세들 또 2세들 뭐 농구가 우리의 게임은 아닌가? 그냥 좋아서 하는 거죠. 뭐 어제 우리 농구 게임할 때 많이들 나왔다던데. 우리 교회도 토요일마다 이렇게 농구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청소년 아이들이 부모 세대를 깨부수는 걸 너무 재밌어 했다고 어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농구 아무래도 젊은 애들이 잘하겠죠.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뭐를 우리의 게임으로 갖고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게임은 뭐였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아마 교육이었을 거예요. 그게 한국이었어요. 그래서 스카이캐슬도 나오고 뭐 그랬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육. 여러분, 그래가지고 자녀들은 그걸 믿고 끝까지 갔어요. 서구 사회에 걸맞은, 예. 이상하게 어떤 지역에 있는 아이비리그 가면은 애들이 다 돌아올 때 액센트가 바뀌어서 돌아오더라고요. 좀 옥스퍼드 액센트 따라가면 좀더잘 나갈 것 같은지.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뭐 최고의 학벌을 얻고, 여기 그런 사람 많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아마 잘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수많은 우리 자녀들이, 2세들이, 그들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그래, 우리 부모가 푸시해서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있어. 어느 정도 감사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회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우리 차세대들이 느끼고 있는 인종차별의 벽은 1세가 느끼는 것보다 더 치열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더 깊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비유에 오기까지요,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보셨어요? 18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거기까지만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만약에 이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가 있으면 그는 연자맷돌을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겠다. 나중된 자 하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느냐? 제가요,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너무 충격받았어요. 18장 10절 말씀이에요. 18장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어요? 18장 10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 여러분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내 주위에 내가 업신여겼던 그 사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 문제에서 헤쳐나지 못할까? 쟤는 왜 저렇게 부진하지? 쟤는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 그래서 내가 어떨 때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얼굴 마주대하기보다는 쉽게 지나갔던 그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은 천사 한 분을 그 사람에게 어사인하고 날마다 보고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 여러분의 어린아이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 한 존재를, 한 천사를 어사인을 하고 그 천사의 보고를 매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소외당한 느낌 가지고 나는 left out, left over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천사를 어사인하고 당신에 대한 보고를 날마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나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18장 뒷부분에는 범죄한 사람이 나옵니다. 범죄한 사람, 지질이 못나서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사람, 주님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일곱 번 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19절로 넘어가면서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이혼인가요? 같은 맥락이에요. 2000년 전에 유대사회에서 남자에게 기댈 것이 없는 여성은 사회로부터 left out, left over, 아무런 권한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들인데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스스로 가장 율법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병폐가 있습니다. 살다가 싫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왜? 모세도 이혼중서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아무런 율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내끼는 대로 여자를 취했다가 버렸다가 취했다가 버렸다가 그러면서 돈 있고 능력 있으면 마음껏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즐길 수 있었던 그런 이상한 시대가 벌어졌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음행한 연고 없이. 다시 말해서 만약에 그 아내가 음행을 했다면, 다른 남자와 문제가 있었다면 그건 내가 이해할 수 있지만 음행한 연고가 없이 여인을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은 간음이다. 간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추궁하실 것이다. 버림받은 여인은 작은 자입니다. 버림받은 여인은 나중된 자입니다. 주님은 관심 갖고 계세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들을 안수하고 보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중된 자가 되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을 내려놓아보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부자들은 힘듭니다. 청년이 돈이 많음으로,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돌아가는 청년의 그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 모든 재산과 우리 모든 족보와 우리 모든 시큐리티를 버렸습니다. 주님께서 칭찬해 주십니다. 그래, 천국에서 너희들에겐 분명히 보상이 있을 거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너희들이 그냥 다 망하게 살진 않게 둘 거야, 하나님이.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더군요.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다라는 말을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이 주를 위하여 다 버렸지만 심지어는 주를 위하여 버린 그 자체가 그들에게 특권이 되고 주를 위하여 버린 그 첫 번째였다고 하는 먼저됨으로 인하여 심지어는 그들에게 어떠한 이권과 특권이 가는 것조차도 주님께서는 천국의 원리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내 오른편 왼편에 앉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다. 마태복음의 중요한 포인트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천국의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기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밤 5시에 와서 1시간 겨우 일하고 하루의 웨이지를 받아가는 그 사람의 기쁨을 보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잘 안 돼. 천국의 가장 낮은 자가 천사들의 돌봄을 받고 저들의 그 보고를 주님께서 매일 듣고 계신데 솔직히 잘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해야 천국을 기뻐할 텐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한 기쁨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가?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천국의 행복을 맛보게 하는 것인가? 지난 주간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 굉장히 좀 요새 혼란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리더들 몇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니 왜 교회 안에 저런 일이 있지? 소위 힘있고 권세있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주장하면서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같이 리더가 되었던 그분들이 내가 어찌할 바 몰라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는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왜 이 모양일까? 뭐 우리는 다르다는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속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처럼 주장하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 형제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당신과 같이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한두 분이 더 계시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싸늘한 채플 예배당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의 불을 지피시죠. 절대로 그 교회를 이탈하지 마세요. 당신을 부르신 것은 이때를 위해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이 기도와 눈물의 제물이 되십시오. 혹시나 주께서 궁휼히 여기시면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내려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남들과 함께 아우성치고 같이 싸워서 이기고 뭔가 내가 좀 주장하는 것 같고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내가 사람들을 휘두를 수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너무 쾌감을 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저 주님이 나를 어여쁘다는 것 하나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그래서 저희는 천국의 문화에 젖어들어야만 될 것 같습니다.